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이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 그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견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 바다가 기적적으로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또 마라에서는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보고 엘림에서는 그 오아시스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는 만나를 먹고 레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그 역사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신비한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그 전쟁에서의 승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칼날에 달려있지 않고 모세의 손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쟁이 끝나고 난 뒤 제단을 쌓고는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고 모세에게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과 비교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참 밋밋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사실 그 르비딤 17장에 나오는 르비딤에서의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경험과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더 이상의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적은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로 해서 끝입니다. 물론 매일매일의 만나는 내렸을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모두 4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눈다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 4장은 모세의 출현과 소명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13장은 그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의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14장에서 18장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광야에서 있었던 몇 가지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4장은 그 십계명과 몇 가지의 여러 율법들이고, 25장에서 마지막 장인 40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와 성막과 안식일에 관한 율법입니다. 이것을 크게 딱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18장 그리고 19장에서 40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전체를 딱 반으로 나누면 그 반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서양에서는 장모와 사이가 힘들다고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겉보리 서말만 있으면 하지 않는다는 그 처가살이를요. 모세가 40세 때 미디안으로 갔기 때문에 나이가 충분히 들어서 처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장인의 눈치가 훨씬 더 많이 보였을 것이고 어쩌면 장인에게 눌려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장인과의 관계는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끝에 있는 들으니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듣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신앙적인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명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낸 것이 발각이 돼서 그 두 정탐꾼은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서는 왜 적국이 사람들인 그들을 숨겨주었는지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소문이나 소리를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건을 수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은 청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영역입니다. 우리 큰애는 말을 잘 듣는데 둘째는 지독하게 안 들어요. 그것은 둘째가 청각장애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모세를 찾아왔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모세의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2절에서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려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진친 곳이라. 모세가 언제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돌려보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바꿔서 애굽으로 가다가 그 아들의 할례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위협을 느끼고 돌려보냈거나 아니면 그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이 있을 때 그 어느 순간에 돌려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그 게르솜에 보면 삼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 보면 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엘리에셀 앞에는 사라고 되어 있고 아래 보면 하나님이 도우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모세의 인생을 축약해서 잘 보여줍니다. 40년간 모세가 화려한 애굽의 왕궁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 어디 몸 하나 누일 곳 없이 단칸방 하나 없게 되었을 때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랬던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고 인도해 주심의 그 역사의 표현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지금 시작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담고 있는 성경 한 구절, 한 토막이 있는데 그것은 시편 68편 6절인데 6절 상반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외로움 또는 고독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독에 대한 또 그 외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밖에서 어떤 삶의 전쟁을 치르고 왔을지라도 가정에 들어와서는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맛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그 모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윤활유가 가족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가족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관계보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친밀감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가족 관계가 어그러지고 가족들 사이에 인격적인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그 고독함의 처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 가족과 간의 인격적인 친밀함은 우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친밀감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친밀감을 가지고 가족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만난 모세는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모세가 장인에게 말한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은 아마 애굽에서 있었던 열 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의미할 것이고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은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마라의 사건 또 광야에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엘림의 오아시스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온 르비딤 사건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은 아마 직전에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을 말할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장인에게 일러주면서 그 주어를 여호와께서라고 합니다. 두 번씩이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자기 말로 표현하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장인 어르신, 저 있죠? 제가 지팡이 제가 쓰던 거 그거 나일강에 딱 내밀었더니 나일강물이 갑자기 핏빛으로 바뀌는 거 있죠.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지던지요. 제가 재를 한 움큼 던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에게든 붙든지 다 전염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꽤 죽었어요. 제가 그 재 던지면서 효과음 내리고 훅 이랬거든요. 아마 제일 장관은 홍해를 제가 가른 걸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라앉혀 있어. 저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에 들어가서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근데 처음에 물이 안 갈라지는 거예요. 그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 물이 밤새도록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 물이 딱 갈라져서 양쪽에 물벽이 생긴 거예요. 아, 그때 내가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으면 인증샷을 꼭 찍었어야 했는데 그 못 찍은 게 한이에요.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쳤는데 한 번도 전쟁 우리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 제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거예요. 제가 영빨이 그렇게 된 줄 몰랐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지난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라고 합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할 때 주어를 뭐로 쓰는지 정말 나를 쓰는지 하나님을 쓰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 제 눈에 들어왔던 사실 단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 말보다 더 깊이 다가온 단어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사실 가슴이 좀 아려 올 정도로 다가왔던 단어가 있는데 그 모세가 장인에게 지난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하신 모든 일과 모든 고난과 이러한 것을 다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다 이 단어가 제 가슴에 참 아리게 다가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아마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 상세하게 가능한 한 상세하게 말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이 단어에서 모세의 그 외로움과 고독이 참 진하게 느껴집니다. 그 일들을 하면서 모세는 정작 자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지요. 그러니까 그들과 나눌 수 없지요. 가족 아무도 없지요. 평소 친구들이 모여도 그 자기 이야기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수십 년 친구로 지냈는데 그 친구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랬던 친구가 뭘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하고 너는 왜 얘기 안 해? 그렇게 물으면 미소만 짓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전부 다 한번 얘기를 그 친구가 다른 사람이 얘기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막 말을 쏟듯이 내뱉는다면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 교회 그 목회자들도 부목사들은 부목사들끼리 통한다 그러고요. 담임은 담임끼리 통한답니다. 부목사님 사는 담임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자기는 옛날에 부목사였을 때 그 자기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이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고 저도 아는 분인데 정말 성실히 열심히 일 잘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정작 자기가 담임이 되고 보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자르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직원이 10명이 있는 회사를 이끌든 100명이 있는 회사를 이끌든 1000명이 있는 회사를 이끌든 기업주는 기업주끼리 대화가 됩니다. 월급을 받기만 하는 사람은 월급을 주는 사람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나 지도자는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것을 잘 승화시키는 법을 자기 나름대로 터득하지 않고 있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모세에게 온 이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기 위한 통로처럼 여겨집니다. 모세 이야기를 모두 들은 이드로의 반응을 9절과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드로의 이 고백이 시사하는 바는 참 큽니다. 이드로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디 제사장입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드로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찾은 첫 개종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는 굉장한 깨달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소위 그 아하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하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그게 아주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 이드로 입장에서 지금을 기점에 두고 이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자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4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왜 그때 모세가 왔는지, 그 미디안에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 왜 자기 딸과 결혼했는지, 혹시 모세가 이전에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애굽과 연줄이 무슨 생겨서 뭔가 좀 이득이 있을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러기는커녕 사회를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랬던 그가 그냥 그렇게 늙어 죽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80세가 돼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뵀다고 애굽으로 다시 간답니다. 그런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이제 내가 알았도다. 바로 이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숱한 역사를 베풀어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엔 애원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끝까지 들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절규해보기도 하고 또 처절하게 울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무런 동답이 없으면 외면하고, 또 그렇게 어느 순간 살아가다가 또 이것이 아니다 싶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애원하고 다시 울고 처절하게 부르짖고, 그런 날들을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아, 이제 내가 알겠도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얽혀져 있던 실타래가 한순간에 한 줄로 연결이 됩니다. 그 숱한 나날들이 그날에, 그날을 위해서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기를 짓누르던 태산과 같은 짐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반복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완벽한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땅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숱한 문제들, 풀리지 않았던 숱한 질문들, 그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한 이상 이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 12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드로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 제물은 모두 다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드림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미디안의 신들을 섬기던 그쪽의 제사장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전에는 내 주먹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가 전부다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눈뜸이 있게 될 때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드리는 번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제의 삶을 살게 되면 늘 하던 가정생활과 일터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저와 같이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희생제물은 그 제물에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는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사람과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성찬이 됩니다.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하룻밤을 묵은 이드로는 사회가 하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사는 친척을 방문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래서 첫날은 만나서 지난 이야기들로 꽃피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이제 그 다음날 맞았습니다. 우리는 방문했지만 그곳에 사는 분들은 생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만약 거기서 조그만 슈퍼를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하는 것이 이렇게 아 이분은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를 쭉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드로가 그 상황인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장정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정만 60명이니까 전체적으로는 최소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몹시도 바빴습니다. 모세가 가장 시간이 많이 들어야 하는 일은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드로가 물끄러미 지켜보고는 이것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드로는 두 가지를 반문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됨이냐. 두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느냐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됨이냐는 모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당연히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말아야 될 일,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과 덜 중요하게 여길 일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하는 일이 일의 순서가 뒤죽박죽이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느냐도 너는 왜 앉아 있고 다른 사람은 서 있느냐가 아닙니다. 당신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데 당신이 왜 1심부터 3심까지 다 재판장의 일을 하느냐. 1심과 2심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당신은 3심만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오는 일이 단지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어떤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의 판결 내용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일이 표면적으로는 재판이고 내용적으로는 신앙 상담인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장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장인은 모세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고 합니다.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비능률적이라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요즘 하는 말로 하면 당신 하는 일이 너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도 쇠고랑은 안 차겠지만 내가 당신 할 일을 딱 정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기력이 제한다는 것은 시들다, 실신하다의 뜻입니다. 좀 더 품위 있게 말하면 소진하다, 번아웃되다의 의미이고 좀 더 편하게 말하면 한 방이 훅 간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그 삶의 모토처럼 여기고 삽니다. 또 헌신된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쓰임 받다가 쓰임이 끝나면 갑자기 확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이고 생각이지 실제로 그래 되면 참 곤란합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늘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꿈에도 그리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만약에 그 시점이 제가 오늘 설교하는 데까지라고 해보십시다.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아니면 설교 끝나고 여기 내려가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놀라는 건 어찌하고요? 물론 우리를 데려가시는 시간과 또 방법, 장소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거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생각과 실제는 참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에 그 치과의사이신 한 성도님이 쓰신 칼럼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공하고 싶은가? 이 악물고 뛰지 마라입니다. 성공하려면 이를 악물고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이를 악물지 말랍니다. 실제로 이를 악물면 턱 관절에 무리가 너무 많이 와서 전신이 피곤할 뿐만 아니라 몸에 무리가 너무 많이 온다는 겁니다. 이 턱 관절이 몸의 전체 신경을 조절하는 관문과도 같답니다. 그 칼럼에 의하면. 독서를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자는 정신은 좋지만 몸이 달아지도록 학대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늙은 개는 공년이 짖지 않는다. 그 어른이나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지난 40년간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모세의 기질이나 모세의 성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일하는 습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의하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답니다.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만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이 200만 명 아니라 2천만 명이든 나 다 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 19절, 20절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그들을 그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들의 첫 번째 제안은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게 하는 것이 최고의 방편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교회가 전혀 없는 곳에 우리가 살게 되었을 때 거기서 신앙생활에 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신앙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진리의 삶을 살도록 스스로 법도와 윤례를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수요에 모인 이 시간을 수요 예배라고 하지 않고 수요 성경 공부라고 합니다. 말씀을 잘 깨우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깊어지고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게 되면 안 오셔도 됩니다. 아, 정말입니다. 예, 안 오셔도 됩니다. 집에서 혼자서 성경 읽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더 크고 예, 더 좋고 뭐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안 오셔도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 되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회자는 뭐 하냐? 안 오셔도 되면 그때 깨달아졌던 말씀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들 서로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이도로의 두 번째 제안은 21절, 22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그들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돌의 두 번째 제안은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세우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랍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IQ가 148보다 더 넘어서 멘사 회원이면 됩니까? 아니면 일을 너무 잘해서 그 연봉이 수억 원을 받으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면 박지성이나 뭐 김연아처럼 자기 하는 일에 재능이 아주 뛰어나면 됩니까? 세상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잘하면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은 첫째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며입니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문자적인 의미는 뇌물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돈이 해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돈이면 다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의 순서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릅니다. 또 그 사람이 바른 물질 관계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라면 이런 사람을 잘 뽑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뽑혀야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이 조언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장인의 조언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언하는 장인에게 장인어른,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당신이 갑이었지만 이제 내가 갑입니다. 전에는 당신이 A였지만 내가 A고 이제 당신이 B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은 양들을 치지만 나는 200만 명의 통수권자입니다. 모세에게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소통의 리더십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참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듣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한문 시간에 배웠던 그 한 시 어기가 기억납니다.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그러니까 좋은 약은 고구 입에는 쓰나 병에는 좋고 충어는 여기이나 이어행이라. 그 충고하는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동에는 좋다.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목적은 기적에 있지 않고 우리의 자녀다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애굽에는 여러 가지 재앙도 봤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봤지요.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 봤죠. 오아시스 경험했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거 경험했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했고 싸워보지 않은 전쟁에서 승리하던 것들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갈등이 있을 때 모세에게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너가 틀렸어. 아니 네가 맞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제자들은 그때 한 번도 말해보지 않는 말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외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영문학을 전공해도 영어도 못하고 그 불어권에 몇 년을 살아도 제가 제네바를 떠날 때 제네바 공항에 불어를 다 두고 왔는데 그 제자들은 한 번도 배워보지도 않은 언어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도 다 많이 거의 다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정작 그 구제품을 가르는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고자 일곱 집사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숱한 이적들은 그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니네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만약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해 주실 거면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건 우리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누군지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 갑자기 그리워지고 하나님 믿고 싶어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 재수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하신 인도하심의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은 역사들을 우리에게 우리 각자 각자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어가는 데는 우리에게 그것은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끊임없이 요구하면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그 이단에 많이 빠진 이단 사이비에 많이 빠지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기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초월, 즉 기적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아니라 계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월로만 인도하실 거면 이 두꺼운 성경을 왜 주셨겠습니까? 딱 한 두 구절만 주면 되죠. 하나님 천지 만들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주시면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재판할 것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마음에 잘 새겨놓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신앙과 삶의 질문과 답은 하나님 안에서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서 조언하고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왜 받았습니까? 이드로가 모세가 나이보다 많았기 때문입니까? 어쩌면 모세가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으니라. 이드로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떡을 같이 먹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조언들을 주기도 하고 받습니다. 그러나 조언을 잘 받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세상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안 좋아지고 시력이 자꾸 떨어질 때 그것은 좋은 의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인인지 아닌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진학 상담이 걱정이 되면 목사를 찾아오지 말고 학교 선생님 찾아가셔야 합니다. 또 내가 집을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것도 목사를 찾을 일이 아닙니다. 그건 그쪽 전문가에게 물으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사설라는 집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한 어떤 여자 권사님이 인도하시는 집회였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 어떤 권사님하고 같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이제 끝나고 다 기도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는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종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 잘 받고, 예, 이제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6, 7개월 후에 그분이 다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집회를 다시 갔습니다. 혼자서. 역시 끝나고 나서 기도를 또 받았는데 그때는 혼자 갔는데 저보고 뭐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너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 그런 집회를 안 가기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나 아니면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의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정신병을 앓고 있다.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또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 이제 우리 큰애가 중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제 그 대학 친구가 이제 그 평신도 친구가 그 어떤 그 특별한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에 자꾸 보내라고 합니다. 좋다고. 그러나 저는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결혼해야 될 청년이 조언을 누구한테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나 구할 수, 아무에게나 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영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아무나 따라하고 아무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더 바른 답을 찾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2절에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본받아야 하고 무조건 따라가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이후의 삶, 구원의 삶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우리 보고 이루어 가라고 하십니다. 100%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도록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마라에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엘림에서 오아시스도 경험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도 목도하게 하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적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 또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쓴 인생을 저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바꾸어 주셔서 인생을 달게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심지 않은 과일도 먹게 하시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적만 구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인격 속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